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가 거기를 나와서 그의 고향으로 가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두 번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기록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이 예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익히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불신하게 되고 업신이 여기면서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해서 동네 밖 낭떠러지로 주님을 끌고 가서 주님을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나사렛의 방문은 주님께서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이고 그것이 또 마지막 방문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의 남서쪽 해발 380m 위치에 있는 매우 외진 시골이었는데 언덕 비탈에 마을이 세워졌고 그 마을에는 한 5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그런 벽촌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북부구의 도시로 행정중심지가 되어 있고 약 8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태어나 자라신 곳은 제일의 수도나 번화한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던 촌동네에서 주님은 30여 년간 성장하시고 그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주께서 처음 나사렛에 방문하실 때는 혼자 있었지만 두 번째 방문하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예수께서 자라신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의 성경의 본문에는 바로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30년을 묵묵히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형님과 오라버니로 살아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을 때 온 유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이러한 일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를 만류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었던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므로 가족들도 예수를 구주로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심적으로 가장 큰 울타리요 버팀목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도 가족들만큼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만큼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이라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마침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또한 주가 메시아가 되심을 비로소 믿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건은 결코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의 영역 밖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형님이나 동생의 신앙에 의해서, 아내나 남편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믿어지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경을 통해 보듯 무엇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예수를 결국 구주로 믿지 않으려는 온갖 변명과 핑계로 결국 불신앙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에게 주어진 지혜와 그의 손에 의하여 행해진 이런 능력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첫 번째 방문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라다라고 번역된 에크플레소라는 이 헬라어는 긍정적인 놀람과 부정적인 놀람 두 가지 경우에 다 사용된 단어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놀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 놀람은 당신 같은 천한 출신의 신분인 자가 어떻게 이런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의 부정적 놀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많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뇨? 보십시오. 이 구문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두 번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대명사의 반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경멸하고 얕잡아 보는 말투입니다. 당신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비범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지 매우 경멸하고 의심하는 투의 말들을 던지면서 예수께서 가지신 그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그들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주제에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주소 듣고 어떤 재주를 얻어서 우리를 지금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어투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회당에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탁월함에 그 지혜와 권능에 거듭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놀랐지만 그들이 아는 예수에게서 그런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나타날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매우 경멸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들 눈앞에 아무리 진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심을 드러내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자, 불택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많은 증거들을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더라도 결국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은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리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을 통해 이끌어오지 않으면 제 발로 예수를 믿겠다고 올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에게 임하고 믿어지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 마음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어도 말도 되지 않는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예수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겼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은 이성적 추론의 결과로서 획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자매들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님으로 그리고 그 누이들의 오라버니 정도로만 예수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 사람의 눈으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보여지는 대로 볼 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선입견, 고정관념에 갇힌 자들은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깨달아지는 것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랄지라도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생아들을 가리킬 때 암흑의 어머니의 아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한마디로 누구인지 모르는 마리아가 매우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었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부정한 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아마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어도 언제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부정한 그녀의 씨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말투를 보십시오.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 헬라어의 문법상 이러한 표현은 예수의 존재와 그 가치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한 고의적인 말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오랫동안 잘 섬기고 충성을 다해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돼서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그 장로님의 형제들과 친척들은 물론 그 동네 사람들까지 우리가 알던 그 개똥이네 집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 장로가 됐어? 라고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장로님이 되신 이분의 어린 시절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된 그분은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개구쟁이였고 못된 짓을 일삼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 장로님의 과거로 인해서 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장로님이 되셨어도 그 고향에서는 그의 과거로 인해서 존경을 받기는커녕 저런 놈이 커서 교회 장로인지 뭔지가 됐구먼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 장로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장로님의 삶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화 속의 장로님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비범함을 보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책을 잡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단지 그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향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일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은 메시아가 자라신 곳으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고향 사람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멸하고 멸시함으로 가장 저주받은 동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익히 들어서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릇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진리와 그 권능을 직접 보고도 단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고 그들이 잘 아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차라리 그들이 나사렛 출신이 아니었다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하시는 모습을 그의 집안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라면 적어도 자신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무엇인가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해 줄 만한 탁월한 어떤 출신 성분에다가 아주 뭐 조각 같은 외모에다가 무언가가 자기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자란 청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이렇게 그들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도 이 같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촌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아비 된 자의 근본을 알 수 없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 어쩌면 사생아일지 모르는 그 이상으로 예수를 생각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 그들에게 재앙이며 저주였습니다. 사람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십시오. 결코 신앙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가진 이 고집은 어리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정이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천주교는 이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을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순결을 지켰다고 이렇게 캐톨릭은 믿습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교리예요.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이후에 낳은 자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동생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 그는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서의 저자가 됩니다.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되죠. 요셉과 시몬과 다른 자매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 모두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장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 역시 회심을 경험하고 초대교회 출중한 일꾼들이 된 것으로 고증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관점, 자연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은 나사렛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려주고 모든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어도 인간의 그릇된 이성적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데는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틀에 갇혀있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과 이유이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뿐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떤 핑계와 이유,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모두 무시한 채로, 멸시한 채로 믿을 수 없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자연을 통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빼곡히 채워져 있는데도 내 생각에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앙은 이성의 범주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가치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식적인 회심을 경험했을 뿐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가 전혀 성령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무시한 채로 자기 자신만의 종교 생활을 고집하는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그들의 논리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하다라고 번역된 에스칸달리존토. 이 뜻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다. 배척하다 이 한글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다, 넘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덫에 걸려들듯이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이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믿겨지지 않는 그저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가 바로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을 도리어 그들이 덫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이 어려서부터 잘 알았던 예수였지만 그분의 말씀에서 신적인 권능과 지혜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서 그들이 잘 알던 그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선지자처럼 위대한 랍비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런 위엄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올바른 복음과 교리와 신앙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도 그것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과 진리에서 빗나간 사람의 생각 때문에 결국 덫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입견에, 어떤 인간적인 고정관념에 아직도 사로잡혀 계십니까? 개혁신앙과 신학을, 교리를 오랜 시간 동안 접하셨음에도 그것이 이제껏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지식과 충돌을 일으킬 때 이것을 말씀과 교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십 년 된 그 화석화된 그릇된 신앙의 믿음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나 체험에 그것에 반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새로 깨닫게 된 그 진리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래된 지식과 체험에만 기대서 진정한 신앙의 가치들을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구원관이나 믿음은 그토록 엄격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기독교의 구원과 믿음과 영생은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여전히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각은 성경에서 벗어난 우리의 오래된 지식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 반드시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것은 이미 고착되어 버린 우리의 아집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바른 진리,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더 깊이 복음 속으로, 개혁주의 신앙 속으로, 교리와 탁월한 청교도들의 성경을 보았던 그 넓고 깊은 시야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모든 의심이 종식되고 더 밝고 찬란한 빛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수용하게 되고 나를 고집하던 모든 그릇된 관념과 철학과 인간 중심의 사고와 사상의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인지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가운데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믿음의 길로 그릇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성령은 자기 백성들의 영혼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틀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의 거듭남은 가짜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릇된 아집과 성경에서 벗어난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뜨리시고 교정해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신앙과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발견하면서 소스라치듯 놀라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중생환자가 되면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렇게 세상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게서 분리되어지면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나의 모든 사고와 경험과 생각과 우선순위가 모두 그 죄악된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오늘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본주의적인 모든 요소를 끌어안고 그 위에 신앙처럼 보이는 것을 두르고 있는 신앙처럼 보이는 겉옷을 두르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릇된 신앙들은 분명히 목격됩니다. 그 모든 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내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회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으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고와 그릇된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심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수처럼 그것이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이성의 판단과 생각을 여전히 더 붙들면서 그것에 집착함으로 진리의 반기를 들게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명백하게 그 영혼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자유인들이었고 그들은 전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준 반응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 거듭났다면 그들의 마음에서 메시아가 성장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고정화된 사고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은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이 해체되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질서가 우리 안에 부여되므로 그 가치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의 틀은 여전히 인본주의, 자기 중심의 보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을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사람을,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신분주의를 아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여전히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거듭난 자는 이전과 다른 사고, 다른 가치, 다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 삶을 굳게 지키려고 고집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누이들의 오라버니 정도로 여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신앙은 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 우리가 갖는 보편적 이성적 관점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가치, 그 존재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이 인간의 관념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적인 신앙의 그 한계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는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관념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불신앙적이고 경멸적인 태도와 언행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선지자가 그의 고향에서 그리고 그의 친척들에게서 그리고 그의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된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그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신이 이같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두 번이나 이곳을 방문하신 그 궁극의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에게도 주께서 당하신 것과 동일한 일들을 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하여 교훈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죠. 이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가족 중에 먼저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에게 주님은 자신도 이 같은 일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 모두를 위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선지자가 나고 자란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나 그의 모든 과거를 아는 그의 친족들 그리고 가족들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친척으로, 그런 사람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으로 아들로만 생각하면 목사인 저의 가족들 역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설교자로, 목사로 여길 때 목사의 가족들도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전혀 여기지 않고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우리의 형님과 오라버니 정도로만 생각하던 모든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이후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많은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들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러한 한계가 그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주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거룩한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존경하고 도우며 복종하는 신앙의 자세들이 직분자들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되어 여러분 중에 장로님이 세우시게 될 때 여러분은 그분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의 허물과 부족을 생각하면서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옳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추악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산정현 교회에는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데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의 아들 같은 제자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현 교회로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할 때 주 목사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 목사님께 청빙을 허락해달라고 청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주 목사님이 당시 은사님이셨던 조 장로님에게 제발 편히 앉으시라고 제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제발 무릎을 풀으시고 편히 앉으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 장로님은 사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은 이제 저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저는 목사님을 돕는 장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무릎을 꿇고 청빙을 허락해 주실 것을 청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나가시는데 갑자기 조만식 장로님 댁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늦게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 장로님은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설교를 하시던 주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장로님 오늘 의자에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들 같은 목사님의 말에 그러나 조 장로님은 즉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조만식 장로님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주일에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통회하셨고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회개를 했다고 그 교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어떤 일들을 도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그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기꺼이 순복합니다. 사람의 관점 안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으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씌워진 이성 안에서만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알 수도 없게 됩니다. 참 신앙의 도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기에 항상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아무 능력도 계속 행할 수 없었다. 적은 병자들에게 그가 손들을 얹으셔서 고치신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주변의 마을들을 가르치시며 다니고 계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적은 무리의 병자들만 안수하셔서 고치신 일이 전부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앞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들 중 누구도 그곳에서 자란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밖에 이렇게 예수를 여기지 않던 예수를 절대로 구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억지로 구원하시거나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즉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단지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할 뿐인 그 완고함과 강팍함으로는 결코 그가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기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 뿐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복음의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믿고자 하지 않는 유기된 자들의 그 마음의 악함을, 완악함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그의 영혼을 낮추셔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극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심에 이른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알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만큼 그 영혼이 낮아진 상태에 이른 자들입니다. 회심의 때가 아직 멀었거나 혹은 회심과 관련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목말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교회를 20년을 30년을 다녔는데도 내 신앙이 그렇다. 신자 아닙니다. 그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신자의 심령. 목마르지 않은 자, 결코 영생하는 생수를 마실 수 없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회심의 중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그의 영혼이 오만하기 때문에, 겸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혀 복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그 영혼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언제나 더 중요한 가치들이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는 수십 년째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목사 양반 우리 애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믿음 얻기를 사모하는 겸비함이 부어질 때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그 마음이 끌림을 받는 자라야 그가 마침내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번역된 이 원문은 다우마죠. 이상히 여기다. 다우마죠. 이 단어의 의미는 놀라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무엇인가를 보고 심히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동일한 단어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또 하나의 구절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의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의 병이 낫기를 예수께 청하면서 자기 집에까지 오실 이유가 없고 주님이 그냥 여기서 내 부하의 병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 부하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그를 기이 여겼다. 그의 믿음을 기이 여겼다. 여기서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시해도 결국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기이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또 너무나 탁월한 믿음으로 어떤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듯한 믿음의 길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역시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것, 복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제시해도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탁월한 믿음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영혼도 하나님은 기이 보신다는 것.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이 여기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니고 이토록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끝내 회심을 하지 않은 교회 안에 있었던 불택자들, 가라지 같은 영혼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그를 기이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진실로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심할 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슬픔과 절망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엄습해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성도를 들여다보시면서 그의 믿음을 기이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성경의 진리를 따라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을 봅니다. 무엇을 보고 들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바른 진리의 길을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우 애석하게도 그런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이 끝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의 뚜렷한 징후들이 그 열매들이 신자의 삶을 장식하고 신앙의 그 분명한 고백들이 고난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구원은 거짓일 수 있음을 회중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반대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의 분명한 고백으로 화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따른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개혁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과 성경을 토대로 한 가장 탁월하고 정밀하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을 때 끝내 성경적인 올바른 회심을 통해 참된 신자가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어떤 최종적인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지를 여러분은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짓된 복음을 듣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과 달리 참된 복음과 교리를 배우면서 좁은 길로 행한 여러분들 가운데 끝내 올바른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엄한 징계와 책망이 그에게 따르게 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개혁신앙의 바른 진리를 귀로 듣기만 하고 신행일치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신앙을 형식과 관성으로 유지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어디일까요? 회중 여러분,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진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족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오든 말든 믿음이 자라든 말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싹꾼 같은 목사라면 저는 아주 편하게 목회를 할 것입니다. 아주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전혀 아플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고통을 당할 일도 없이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기에 때때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하나님과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성령에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부디 벗어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자들인지를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한 시간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주고 그렇게 간단히 그 한 시간 때우고 견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 무미한 종교적인 취미 생활에서 벗어나시란 말입니다. 부디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부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모든 변명, 믿지 않으려는 고집, 그 어리석은 이유,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참된 신앙의 방해가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고정관념,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면 절대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생각 밖으로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셔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잠시 교회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그런 거짓 믿음으로는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 신앙을 종교적 취미처럼 여기는 자, 성령은 아무 일도 그의 영혼 가운데서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사고에 사로잡힌 채로 자기를 고집하는 자 안에서는 어떤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안음을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고집,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만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는 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참 은혜와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일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기를 원해서일까요? 천만에. 부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참 신앙의 길,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시기에 오늘도 목사를 통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오늘도 진리는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중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주시기를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구원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행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믿음과 구원의 길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참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